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술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저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왜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약아 아담군을 만났을 때 아마 그 공동체에서 만난 그런 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잘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나 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삶으로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참 오르막길로 가는 분도 있지만 좀 잠깐 동안 내리막길 지금 걷는다 싶은 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리막길은 나쁘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절실하게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르막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계시는 자리가 물론 높은 정상에 계시기도 하죠. 승승장구 형통의 사람을 위해서도 도우시고 역사합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낮은 곳, 내리막길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섬기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시인 고은 씨가 있죠. 이분이 그 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신앙의 역설, 인생의 역설이 잘 녹아 있습니다. 시가 굉장히 짧으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야,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압축된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보다가 그 꽃 이름, 내려갈 때 본 그 꽃 이름이 뭘까? 여러분 그 꽃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냥 지어봤습니다. 그 꽃 이름을 저는 섬김이라고, 섬김의 꽃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기는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이제 또다시 넘어지고 죄짓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 발을 씻는 것,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잠시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릴 것인데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너희들의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 죄사함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발을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원치 않았지만 좀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 죄 지은 분들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좀 내가 좀 더러워졌다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씻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취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발 씻는 의미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긴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노예 중에서도 정말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주님은 아, 편하게 했어 편하게 했어 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제가 조커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시려고, 이런 충격을 신선한 충격이라 그럽니다. 충격적으로 섬김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 그럴 때 다가오는 게 뭐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이런 신선한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부흥회합니다. 왜 합니까? 신선한 충격 받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 받기를 아예 사모하고, 예? 살짝 충격이 와도 그냥, 예? 충격을 좀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굳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복음서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경쟁하며 다투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관성, 소신이 중요한데 제자들 놀라운 일관성으로 한결같이 다투었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 보면은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관되게 다툽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 변론이 일어나니. 말다툈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다툈습니다. 크면 큰 대로 다투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다투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출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어머니의 이런 청탁, 요청에 대해서 나머지 열 제자들의 반응 이러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기거나 분노했어요. 왜 분노합니까? 경쟁자인데, 라이벌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선수쳐?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열 명도 그 두 명하고 본질상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머지 열 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과연 분노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응이 좀 달랐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늘. 주님은 분명히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높아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인생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섬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은 일관되게 싸웠고 주님은 일관되게 섬김에 대해서 말로써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섬김을 가르쳤는데도 안 되니까 직접 행동으로 발 씻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일종의 퍼포먼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 예수님 지금 팔아 넘기려고 마음에 작정한 가룟 유다는 쏙 빼고 나머지 11명만 씻겼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분명히 발 씻김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발 씻기는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섬김이 그냥 가벼운 섬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발 씻김은 그저 기업체나 또는 뭐 어떤 단체에서 섬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 자기를 지금 팔아서 넘겨가지고 죽여버릴, 나를 죽이네요. 나를 죽일 원수,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원수, 가룟 유다, 배신자, 그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라고. 11명의 자신을 끝까지 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원수, 배신자의 발을 씻길 때하고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배신자, 원수의 발을 씻겨도 회개도 안 할 사람 아닙니까? 효과가 없어, 낭비야,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낭비적인 일, 소용없는 일, 무의미해 보이는 일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돼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에서 원수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발 씻기는 섬김이 원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발 마사지가 발에 떼뱉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발 씻기면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올림픽에서 우리 체조에서 그 금메달 딴 선수 있잖아요. 이름 뭡니까? 양학선. 촥 해가지고 촥 하면 하여튼, 예. 그거는 전 세계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양학선 선수만이 개발해낸 독보적인 난이도의 기술이랍니다. 최고 난이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감히 흉내를 못 내고 그 난이도를, 최고의 난이도를 발휘하니까 금메달 따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뭐 난이도가 다 있겠죠, 신앙의 난이도가. 그런데 우리 신앙의 난이도에서, 우리 섬김의 사랑의 난이도에서 최고의 난이도가 뭐냐?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집에 많이 있죠? 그건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원수 사랑. 여러분, 원수 사랑은 누가 하느냐? 이 최고 난이도는요, 웬만한 선수들은 겁나서 못합니다. 모험을 할 수 있어, 모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구사 못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사람은 최고 난이도로서의 원수 사랑에 섬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면은 금메달로 최고 난이도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처럼 설교를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목사,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편하고 쉬운 것이 설교 같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야, 설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이소.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9년째 이 교회에서 청중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그 나물에 그 밥.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설교가 말 아닙니까? 글로서 말로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말을 많이 해보세요. 설교를 많이 해보고 많이 가르쳐보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변한다는 것. 진정한 가르침이 임하는 자리는 말과 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글로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좌절감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반복해서 가르침에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말로써 제자들이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막 서로 싸우잖아요. 주님도 좌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삶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삶으로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지식이 부족하여, 설교가 부족하여, 가르침이 부족하여, 말이 부족하여 이렇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삶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 삶으로 사라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생명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으려고 더 영향력이 더 확대될까요? 생명력이 더 많아질까요? 그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삶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 오랜 동안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 있다면 설교 잘하고 싶다는 겁니다. 설교는 분명히 전문적인, 신학적인,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측면이, 전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는 사실은 충분한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요. 설교하면 할수록 설교자에게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를 보충해 주셔야 되느냐? 이제는 삶으로 설교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제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부 예배 마치고 제가 나갔더니 은퇴근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또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우야든지 건강 조심하이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지금 누가 누구 건강 걱정하게 됐습니까? 주름이 가득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게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마음, 아들뻘 되는 목사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꽉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삶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 언젠가 부서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습 속에 보니까 몇몇 교사들 속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볼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되라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어떤 도전을 받느냐, 야, 내가 교회의 성도님들,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삶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또 교회가 지금 큰 일을 벌여놓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교회 지도자로서 새벽에 탁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탁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딱 서서 앞장서시는 그런 장로님들을 볼 때 제가 어떤 느낌이냐, 이야, 교회 어른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 기둥은 저런 것이구나,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교회 기둥은 저렇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중에 특히 많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얼굴이 막 상기되어 가지고 그저 순수하게 당장이라도 주님 막 응답하실 것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애기같이 은혜 받고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 나도 저랬는데. 이제는 신앙이 너무 익숙해지고 교회 큰 짐을 지고 짊어지고 가다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저 순전함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그 새가족, 그 어린 성도가 나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좋은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고 흥미 있고 풍성한 좋은 메시지가 계속 강단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로 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으로. 이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신앙에 대해 환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고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이런 메시지들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강단에서 우리와 같은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도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교회 되는 데는 곳곳에서 삶으로 감동을 끼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본받는 겁니다. 들은 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말로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력한 영향력은 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뭡니까? 불여일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본받는 거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서로의 삶을 통해 어떤 본을 받느냐, 그게 강단에서 설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설교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설교라면 숨은 설교, 이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로댕. 그래서 한 학생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재빨리 답안지에다가 로댕 하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쉬운 문제를 모르고 낑낑 헤매는 한 친구가, 헤매다가 옆에 친구가 다 쓴 걸 보고 슬쩍 봤는데 뭘 보니까 댕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대충 막 오댕 하고 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또 바보 같은 친구 하나가 또 끙끙 헤매고 있다가 또 쓱 이렇게 보니까 오뎅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잔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덴뿌라 하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바보 같은 친구가 또 보니까 덴뿌라, 그 일본 말이지. 그래서 어묵 하고 정답을 적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마다 다 답이 달라요. 주님을 본받고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을 통해 이루는 성숙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직분자라고 답이 다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 제자의 모습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발을 닦는 종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로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은 늘 연약하고 더럽고 상처나고 허물이 생기기 쉬운 그 교회의 발을 몸을 낮추어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 난이도를, 이 신앙의 난이도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답에서 너무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엉터리 신앙의 모습을 흉내내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발을 닦는 종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은 이 최고 난이도에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발을 닦아주는 원수 사랑과 섬김의 난이도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금 바르게 마음에 새겨 본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